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15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한일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윤 기자, 이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이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회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세 나라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번 세 나라 간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최 기자, 성명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 뮌헨에서 만나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위험 문제, 경제 안보, 그리고 공동의 가치, 이렇게 네 부분인데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미일 그 안보협력 강화 관련해서는 미한일은 일단 군사훈련, 이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억제를 위해서 미국은 핵을 비롯해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이번 성명에 재확인했고요.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기존의 확장 억제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그동안도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건데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새로 추가된 것은 그 타이완과 관련해 타이완의 그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새로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그리고 암호화폐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제재 활동,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 제재 회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 억류자 문제, 국군 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그 무역 적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 분야, 그래서 미국의 LNG, 액화천연가스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최첨단 원자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분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민주주의 이런 그 공동가치를 재확인했고요. 특히 그 2025년 한국이 그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그 의장국의 수임이 되는 것을 그 환영을 했고요.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건데 북한 비핵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의 문구를 보면요. 세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원칙과 목표를 변경시키거나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문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원칙과 목표를 앞으로도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이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비핵화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면서 이 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점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될 때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금의 원칙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결이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1월 20일 날 그 취임한 이래 취임 당일날 바로 그 첫날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했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북한 문제에 대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똑똑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선거 유세 중에도 여러 번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또 나아가서는 그 북한과의 그 정상회담 이것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이어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대화에 대한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백악관 안보 국가안보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원칙도 재확인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 신호를 보내고 반면에 공식적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중적인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진이냐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대로 대통령의 그 결심에 따라서 회담을 하거나 또 비핵화 또 북한과의 대화 여기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실질적인 그 입장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2023년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이 부분도 사실 분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핵 공조를 비롯해서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자체가 좀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 했고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된 지원.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것을 이제 합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현재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합의한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이것이 유지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중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와 별도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네, 조태열 그 한국 외교부 장관하고 마르코 루비오 이제 그 미 국무장관이 3자 회담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양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따로 만나서 그 양국 간의 현안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크게 그 두 가지 문제가 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역시 그 안보,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동맹 발전,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 아마 한국이 강조했던 것은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한국의 그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25% 관세를 물리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수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무역 역자, 역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 미국산 그 액화천연가스, LNG 등을 수입할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사흘 뒤인 18일, 북한은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대화 관련해서 이 북한의 오래된 입장은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의 의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는 그런 협상에는 아예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해 왔고요. 그것과 함께 그 대화의 전제 조건도 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대북 제재 철회 이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북한은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의 그 내용, 공동성명 내용에 반발하는 담화를 통해서 이 같은 오래되고 일관된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북한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북한이나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세 나라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 방위 수단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대화에 말하자면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비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담화는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이 어떤 그 행동이나 그 성명을 발표하면 여기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적은 많은데요. 이번 담화와 그 과거의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첫째는 그 담화를 낸 주체가 다르죠. 과거에는 주로 그 대외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또는 그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이것을 내고 반발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는데요. 이번 그 담화는 그 익명의 대변인 명의입니다.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같은 공식성을 좀 그 줄인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 저 미국을 비난한다든가 그러면은 대뜸 그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을 그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뭐 이런 것을 많이 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이 안 나옵니다. 물론 미국을 겨냥했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요. 또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도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런 그 겨냥한 듯한 그런 비난하는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담화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건 밝힌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하게 미국이나 한국,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 수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예, 한국 정부의 그 일관된 입장은 그것이죠. 북한의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미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해서 말하자면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북한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결의를 수용해서 이런 부분들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와 관련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15일 민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CVID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건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걸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CVID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요. 지난 2004년이죠. 그 6차 그 북핵 6자 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시 나온 것이 CVID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 이런 것이 이제 그 CVID인데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 미북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사실상 CVID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이 그 공동성명을 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했다는 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그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요. 그 비핵화를 담는 표현 중에서 그 CVID를 다시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그 이 같은 공동성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참여한 미국의 의지도 반영됐고 나머지 국가들도 CVID를 넣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번 G7 공동성명에 CVID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간의 커다란 간극이 있는데 앞으로 핵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그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대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지 여부, 그리고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쯤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다시 그 얼굴을 맞대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실무 차원에서 있는 그 두 나라 간의 비핵화 문제, 핵 문제를 둘러싼 커다란 간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일거에 그 해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대자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그 대화의 출발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CBI가 됐던 완전한 비핵화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이것을 계속해서 북한 측에 요구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인데요.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오래된 말하자면 관측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중간 단계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핵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핵 군축 협상 형태로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라는 소식 알아봅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가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인들에게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여행사들이 관광객 모집 공고에서 이번에 그 자신들이 관광객을 모집하게 된 계기가 조선 국가여행국에 말하자면 정식 통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조선 국가여행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북한에서 관광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말하자면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인 것이 확인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관광, 중국인들의 관광에 대해서 공식적인 허용이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중국 내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북한 나선시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만의 중국 관광객이 평양을 찾았는데 왜 관광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네, 북중 간의 그 관광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그 북한은 지금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외화벌이 수단, 외화를 벌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인데, 지난 한 2000년대부터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관광이 시작이 돼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중국인 관광객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같은 경우는 한 중국 사람 한 7만 명이 평양을 찾았고요. 2006년에도 한 4만 6천 명 정도 중국인이 평양을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그런 관광객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중단된 것이 여러 차례 뭐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중단된 건 역시 2020년 1월입니다. 당시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북한이 갑자기 중국과의 모든 국경을 그 전격적으로 봉쇄를 했죠. 그래서 북중 간의 뭐 경제 교류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그 5년 만에 문을 여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 재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대규모 현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잘 아시는 대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의 해안 지역에 컨도미니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관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벌이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관광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침 지정학적 요인, 전략적인 이유에서 이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지금 강원도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그 현지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2025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올해에 여러 가지 성과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성과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을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러시아 관광객 유치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1,000명도 안 되게 1년째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북한을 관광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한동안 냉랭했는데 관광이 재개되는 건 관계 회복의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상당히 그 불쾌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중 간에 이렇다 할 무슨 고위급 인사교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나서 북한에게 절실한 이 같은 그 중국인 관광 이런 것이 그 시작되니까요. 아마 그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좀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신호를 그 서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북중 간의 그 새해를 맞아서 2025년도에 관계가 회복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까요?
예, 지난 18일 날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이 만난 거니까 사실 이제 그 종전과 관련한 그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면은 예상보다 이 종전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을 이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는 이 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도 중요한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에 말하자면 어떤 의견 일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그 조만간에 이제 이것이 막을 내린다거나 또는 그 뚜렷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문제를 단순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큰 틀에 말하자면 러시아와 간의 관계를 마치 다시 조정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국제관계를 구상하는 그런 것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4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4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이 18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에서 만나서 4시간 반 동안 그 회의를 하고 4개 항에 걸친 그 합의를 그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합의 사항은 그 미국 러시아 양국 관계 그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양국 관계 그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교 공간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눈길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각 고위급 그 인사를 임명을 해서 조속히 그 우크라이나 종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을 하자 이런 것에 그 합의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합의 사항은 이번 그 합의만 종전 합의나 미러 관계만 덜렁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협조를 하자 이런 것에도 합의를 해서 이 네 가지가 양국이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주요 사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협상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혀 그 배제된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일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실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다. 또는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다. 그리고 사실과도 다르지만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이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요.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요. 미국은 주요 7개국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그 발표하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반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고요. 유엔 총회가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는 이 공동 발의자로 이 초안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지지와 함께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했던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을 맹비난했는데 최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여기에 맞서서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속에서 산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협상에 일단 배제가 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그 날선 비난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저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것이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미국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3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천억 달러 이상을 도왔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정을 거의 미국이 메워주다시피 한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같은 재정적 지원, 무기 지원 이런 것을 그 끊거나 줄인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그 정부를 이끌어가기도 또 전쟁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날선 그 비난과는 별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한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구칸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빌보드 우먼 인 뮤직, 그리고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끝으로 남자는 목마르다로 잡아봤습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빌보드라고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빌보드가 발표하는 순위나 상을 통해서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과 인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빌보드가 여성 가수들에게만 주는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한국 가수들도 포함됐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빌보드 우먼 인 뮤직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 상은 2007년부터 해마다 음악 산업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그리고 경영진한테 주는 상입니다.
네.
올해 수상자 목록에 세계적 인지도를 인정받은 10명의 여성 가수 또는 그룹이 올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적은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인데 미국 국적 가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이중 국적 가수도 있었습니다.
네. 상도 10개인데요. 이름이 각각 다르죠? 소개
네,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가수하고 상 이름, 대표곡을 짧게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가수, K-POP 가수로 올해 그룹상에 걸그룹 에스파가 뽑혔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전 세계 무대와 인지도를 장악해서 글로벌 포스 상을 받았습니다.
네.
각각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컨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에스파 4인조 걸그룹입니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세계관 또 AI 아바타 컨셉트를 활용한 독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표곡으로는 블랙 맘바, 넥스 레벨, 세비지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제니, 솔로, You and Me 등을 통해서 강렬한 퍼포먼스 또 패션 감각 선보이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솔로 앨범 출시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틴 음악, R&B, 힙합 장르에서는 개성 넘치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앙헬라 아길라르는 돌풍을 일으킨 가수에게 주는 브레이크스루 상을 받았고요. 멕시코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네오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는 에리카 바두, 아이콘상 받았습니다.
네.
에리카 바두는 그래미상을 5번이나 받았는데요. 대표곡으로는 On and On, Back Lady가 있습니다. 에리카 바두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네.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장르에 영향을 준 가수입니다. 그 밖에도 영향력 있는 가수에게 주는 파워하우스 상에 힙합과 랩 분야로 아주 유명한 그롤릴라, 감성적인 R&B 사운드를 선보이는 무니 롱, 혼다 스테이지의 라이징 스타상, 그러니까 떠오르는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네.
팝과 컨트리, 인디 장르에서도 뭐 여러 다양한 여성 아티스트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작곡가상을 수상한 그레이시 에이브럼스, 몽환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인디 팝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트리 음악에서는 메건 모로니가 전통에 도전하는 음악가에게 주는 룰 브레이커상을 받았고요.
네.
빈티지 팝 사운드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메건 트레이너는 히트곡이 많은 가수에게 주는 히트메이커상 받았습니다.
네.
끝으로 남아공의 신예 가수 틸라가 있는데요.
네.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음악가에게 주는 임팩트상 받았습니다.
네. 와, 이 수상자들의 공연도 열리죠?
예, 3월 29일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이 공연에 대해서 빌보드가 한나 카프 편집장이 떠오르는 스타부터 신인 스타부터 전설적인 아이콘까지 올해 수상자들은 업계에서 선구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들의 뛰어난 업적과 공헌 조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첫 번째 키워드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지난 11일이요.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었는데요.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이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은 지난 2015년 12월에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만든 목적은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해마다 2월 11일 유네스코와 유엔 여성기구가 협력기관 또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여는데요.
네.
해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학 분야 진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 또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소녀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또 결국에는 전문 분야로까지 진출하도록 꾸준히 돕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성과를 거둔 여성 과학적 소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활동의 배경이 되는 것이요. 과학 또 기술 분야의 성평등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 UN의 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이 STEM 분야는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이 STEM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요. 사회적 통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 수학 시험 성적, 남녀 학생 실력이 거의 비슷한데도 과학과 수학은 남학생이 더 잘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네.
여학생들은 STEM 분야에서 덜 알려지고 격려를 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STEM 관련 전공을 선택하거나 관련 직업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이 STEM 분야 고등교육에서 여학생 학위 취득자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네.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장애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현실은요. 성평등에 도달했다는 나라에서조차도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차별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어서 뭐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유네스코의 설명입니다.
네.
이 분야에서 고위직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26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과학계 성평등에 지난 10년간의 큰 변화는 없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자 중 여성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STEM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 동료 임금의 85%만 받고 있습니다.
네.
연구 자금이 부족해서 논문 게재 기회가 적고 고위직에서의 그 낮은 대표성 등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런 이유로 과학자가 적다면 곧 과학적인 혁신 또 의학적인 발견이 줄어들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도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 의미할 텐데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여성의 과학 분야 진출은 아주 이른 교육, 그러니까 조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전 세계의 소녀들은 과학이 주는 그 무궁무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유네스코가 여성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여성들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 허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와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회사죠. 로레알이 공동으로 설립한 여성과학계의 대표적 권위를 가진 로레알 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 상이 있습니다.
네.
로레알 그룹에 따르면요.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약 130명의 여성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이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7명 나왔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110개국 이상에서 4,100명 이상의 젊은 여성 연구자를 지원했는데요.
네.
또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여성 과학자들 간단하게 이름만 알아볼까요?
예. 자, 노벨상 수상이 시작된 1901년부터 살펴보면요. 노벨 물리학상의 경우에 1903년에 마리 퀴리가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마리아 괴퍼드 메이어가 있고요. 그 후 55년 만인 2018년에 루나 스트릭랜드가 수상을 했고요. 2020년 앤드리아 게즈, 2023년 안 윌리에 이렇게 다섯 명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네.
노벨 화학상 보실까요? 1911년에 마리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렌 졸리오 퀴리가 있고요. 도러시 호지킨, 아나 요나트 2009년 수상자입니다. 이어서 프랜시스 아놀드 2018년, 2022년 캐럴린 베르토치 이렇게 8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1947년에 거티 코리가 받았고요. 그 후로 2023년 카탈린 카리코에 이르기까지 뭐 그래도 비교적 많은 13명의 여성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 남자는 목마르다인데요.
네.
뭐 남자는 심리적으로 여자보다 뭐 인정과 칭찬을 더 원한다는 거 잘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근데 남자가 뭐에 목마르다는 건지 알아볼까요?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 아,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성이 남성보다 연애에 더 깊이,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여성 잡지들이 이런 인식을 부추기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심리학 연구를 보면 오히려 남성이 연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훔볼트 대학교,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네덜란드 브리에 대학교 연구진이 5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연애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예, 연구에 따르면요. 남성은 연애 관계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많은 건강상의 혜택을 얻고 이별 후에는 여성보다 감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요. 남성이 연애에 더 의존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의 감정 표현 방식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들 3살짜리 남자아이가 다정하고 감성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가진 아이보다 호감이 덜 간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부모가 딸에게는 슬픔과 뭐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를 또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반면에 아들은 같은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혼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세 번 울어야 돼. 이런 얘기.
그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렇죠. 그런 마인드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는 게 신기한데요. 자, 그러면은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연애 관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독일 훔볼트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아이리스 바링 박사는요. 남성은 어릴 때부터 그 취약함을 약한 면을 표현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학습되고요. 이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성은 친구나 가족보다는 연인한테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여성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감정적 지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강한 우정, 짙은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이라도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관계에 뭐 일부러라도 시간을 쏟으면 좋겠네요.
네.
자, 감정 표현이 약한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원어민들의 말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죠. 회화 강사들이나 온라인 강좌 진행자들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땐 단어를 줄이고 합치고 혹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be, have, do, to, will 등 중요한 문법적 단어들에 주목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자주 줄여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o?를 Do you wanna go?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Do와 to가 스치듯 들리는 거죠. 특히 미국 영어에서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o you wanna go?
가길 원해요? Do you want to go?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What do you want?
What you gonna do about it?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Leaving now.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잘 가요. 난 지금 떠나요. 내일 봐요. I'm leaving now는 I'm leaving now. I am이 M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는 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어떨 땐 원어민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글로 읽을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om will be here soon. Tom은 여기에 곧 올 거예요. 원어민들이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Tom will be here soon.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시죠.
My book is on the table.
내 책은 상 위에 있어요. 실생활에서 말할 땐
My book's on the table.
내 책들은 상 위에 있어요.
My books are on the table.
실생활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My books are on the table. My books are on the table.
동사는 여러분이 예상하고 듣지 않는 이상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쓰는 어디, 언제, 왜 이런 단어들도 말할 때 축약됩니다.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In spoken English, the question word is contracted with the verb.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Again,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학생들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말할 때 질문하는 단어는 동사와 축약이 됩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you gonna do about it?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식사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라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No, do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Did, D-I-D는 기능어의 좋은 예입니다. 기능어는 문법의 정보를 줍니다. Did you eat yet? 식사 이미 했어요? 질문에서 did, D-I-D는 화자가 과거를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eat, E-A-T는 내용어입니다. 내용어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기능어는 대화에서 알아듣기 힘듭니다. 내용어는 보통 좀 더 정확하고 크게 들리죠. 이렇게 줄어든 문법적 단어들을 한번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아무도 회화 강사들처럼 느리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끝으로 식사 이미 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대화 천천히 또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 do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